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오늘도 회중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많은 것들을 또 저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섬기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사람의 창조 목적과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또 행복과 평안을 맛보도록,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감정을 실어서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사람이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하나의 금지법이 필요하다. 그 금지법이 없으면 로봇이나 또 동물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필요한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지법, 하나 이상의 금지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지법이 여러 개면은 타락할 소지도 또 많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금지법을 주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어떤 결과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데 왜그단 하나의 금지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왜그 금지법의 내용이 하필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과 한계가 있을까? 그것으로 정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냥 박수 치지 말아라, 또 어떤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는 가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로 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필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을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 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에게 4살짜리 아들과 20살짜리 아들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둘다 사랑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저를 좋아해요, 사랑하고. 그런데 우리 4살짜리 아들과 20살짜리 아들과 이게 제가 그두 아들을 대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 집사람과 예를 들어서 냉전 관계에 있다든지 속상한 일이 있다든지, 최근에 지금 남북 관계 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4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두 아들에게서 제가 느끼는 기쁨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4살짜리 아들이라고 해서 제가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20살짜리 아들이라고 해서 뭐더 크게 기쁨을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교제의 풍성함 자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4살짜리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되고, 성숙한 인격,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격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 4살짜리가 20살짜리로 되는 것은 교제의 풍성함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4살짜리가 20살짜리가 되면 좀 문제가 생겨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김덕희 형제님, 그게 어떤 부분이죠? 4살짜리 아들이었을 때, 그 다음에 20살짜리 아들이었을 때, 저하고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생겨나죠? 좋지 않은 면에 있어서. 머리가 굵어지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 우리 아이, 4살짜리 아이였을 때는 저를 믿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든지 제가 원하고 제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안전했고 또더 행복할 수 있었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는데, 얘가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서 20살짜리 아들이 되니까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대로 잘안 한다는 거죠. 나는 A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서는 뒤로 돌아가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C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가 바로 그 이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는 바뀌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으로 나아갈 줄 아시면서도 왜 이 일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금지법을 사람에게 이렇게 이것으로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뭐 몇 구절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쭉 읽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읽고 우리가 이제 그 조명을 해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으로 나아가라고 만드시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는 미리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어차피 사람이 타락으로 나아갈 바에는 교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4살짜리 아들보다는 20살짜리 아들로서 그죠?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고 20살짜리 아들이 되었을 때도 아 내가 이제 20살이 되었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뜻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4살짜리 아들이 아니라 20살짜리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4살짜리 아들일 때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거꾸로 이렇게 그 역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과까지 배운 것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사람은 왜 하나님께 특별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자유의지와 법을 갖고 있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만 감정을 실어서 풍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을 대할 때 저와 집사람과의 그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 집사람을 바라보는 이런 관계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타인 이렇게 이 관계로 그러니까 결혼은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이지만 가정생활이 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원래 의미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집사람에게로 집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목적으로서 대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의 금지법으로서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사람이 그것을 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여러분들 유인물 다 받으셨죠? 그죠? 31페이지 여기 보시면 그 바로 밑에 박스가 있죠. 사탄 마귀에 대하여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뭐 언급할 것들은 다 언급해놨거든요.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금지법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라는 금지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을 놓고 사람이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가 두 개의 다른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에 대해서 마귀는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한 가지 법을 놓고 두 개의 반대되는 명령 두 개의 반대되는 그 메시지가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이에서 사람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 불행하게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밑에 2번에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으니라. 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줬는데 성경은 이 둘을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를 한 사람으로 그냥 아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사람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 사람이 마귀에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이 순종이 일어남으로써 사람에게 다섯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3번에 보면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0절 23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래서 선과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먹고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처럼이란 말이 중요한데 거기 밑줄을 끊었죠, 그죠? 우리 중 하나처럼 되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선과 악은 알아야 되죠. 선과 악은 알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입법자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사람은 정해진 대로 지켜야 하는데 그죠? 분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몫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무엇이 더 선한 것인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나쁜 것인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사람이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법의 준행자의 그 위치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셨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열매를 먹음으로써 첫 번째 일어난 변화는 법의 준행자의 자리에서 입법자의 하나님의 유일한 입법자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원한 것이죠. 마귀를 따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창세기 2장 17절, 3장 19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예고한 대로, 원래 경고한 대로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죽는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것과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한 1년 정도 밥을 안 먹었어요. 다른 데 골모를 하느라고 한 1년간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아나 그럼 사람이 죽을까? 어떻게 생각해? 1년간 밥을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상상 자체가 잘 안 되죠. 근데 사람이 죽는 유일한 이유는 이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다면 아담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존재였을 때 아담에게 있어서 이 음식이란 것은 별거 아닙니다. 이 빵이라는 것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죽는 존재가 되고 난 후에 아담에게 있어서 빵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 3일만 굶어버리고 나면 그죠? 한 5일만 굶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아이고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시라고 나는 지금 빵이 하나님보다 빵이 더 우선되는 거예요. 한 3일만 물을 마시지 않아 보십시오. 하나님보다는 물 한 그릇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십시오. 32페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7절, 로마서 8장 22절 이런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환경이 저주 가운데 놓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존재로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약화됐다는 것이죠. 그죠? 굉장히 그 강한 존재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로 되어졌다는 걸 말하는데 사람만 연약해진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도 하나님께서 아주 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저주 가운데 놓임으로써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것을 그 열역학 제2 법칙 또는 쇠퇴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 여기 볼펜이 하나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그죠? 가만히 놔둬 한 몇십 년 지나면 그냥 여기 툭 치면 지금은 꼼짝도 안 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제가 툭 치면 그냥 쉽게 툭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가만히 놔뒀는데 그냥 이게 지금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이 원자와 분자가 질서정연하게 딱 그 질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갖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무질서해져 버리면 무질서도가 증가돼 버리면 이게 쉽게 부러지는 것이죠. 약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 쇠퇴 법칙에 적용을 받고 있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면 갈수록 가만 놔두면 무질서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건전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바로잡아주고 질서를 부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네 번째,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 누가 큰 소리로 다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도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죄의 종이 되고 또 마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표인 아담은 이 그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마귀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님이 그 시험 받는 장면이죠. 그죠? 거기 보면 마귀가 나에게 네가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그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에게로 넘겨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마귀의 것이 아니었는데 아담의 것이었죠. 그죠?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됨으로써 그것이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원래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이 아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통치자를 마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변화는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하고 여기에 보면 그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그 죄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 하나님 어떻게 진짜 막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런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 위에 박스 있죠. 제일, 그 32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통과 죽음과 이 그 무질서 이런 다시 말해 연약함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그 잔혹한 범죄가 있고 고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넘치고 죄가 존재하는데 고통이 없다면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에서부터 벗어날 가망성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몸이 질병이 침투해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람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고 혼란이 없고 불행한 일이 없고 비극이 없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넘치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다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종으로만 따져도 한 2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첫 번째 이름을 붙여놓고 한 2만 개째 이름 붙일 때 첫 번째 이름 붙인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흔히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담의 지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아담은 슈퍼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 같을 것이오. 그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뭐냐면 누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하나님의 성도들. 아담이 타락하기 전 인간이나 또는 회복된 후의 인간, 천연왕국에 우리 아마 인간들이 그럴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육체적인 상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아담은 슈퍼맨이었다는 것입니다. 슈퍼맨.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입법자가 돼서 사악한 슈퍼맨들이 이 지구상에 70억 이렇게 넘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한 몇십만 앉아 있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다 사악한 슈퍼맨이라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지금 100년도 안 돼서 죽고 그나마도 질병에 시달리고 몸이 약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이런 상태인데도 이렇게나 흉포하고 폭력이 넘치고 잔인한데 사악한 슈퍼맨들로 가득한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와 경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타락했을 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도록 만드신 것,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 이것들은 저주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이 역사 속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가 이 죄와 저주를 연동시켜 놓은 것입니다. 죽음으로서 사람을 약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 정도의 모순과 이 정도의 고통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쇠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다면 우리가 지금 죄의 상태에서도 지금이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죄의 유전과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 박스. 밑에 32페이지 밑에 박스. 죄라는 것의 그 속성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죄를 범한 것은 실제로 아담 한 사람이죠. 그죠? 부부, 두 사람 남녀 부부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죄와는 상관도 없이 태어난 그 이후에 모든 우리가 죄의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 밑에 그 보면 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인류가 이미 아담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릴 때에 레위는 아직 태어나기도 한참 전인데 성경은 어떻게 취급하냐면 레위는 없었다가 아니고 레위는 아담의 허리 안에 이미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다시 말해서 아담은 대표성을 갖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인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우리 쿠키가 아이를 낳는다면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가 태어나는 그런 것처럼 조상에 따라서 그 밑에 태어나는 세대들은 그 조상에 구속되는 그 이 대표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 때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타락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진수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죄를 범하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거든. 왜냐?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몸 안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100% 순종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후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죠? 한 사람이 의를 행하고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하셨는데 그한 사람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공평하잖아요. 그죠? 맞는 거죠. 그죠? 이 데칼코마니 있잖아요. 데칼코마니 미술에서 보면 여기에 우리가 뭔가 물감을 딱 떨어뜨린 후에 딱 접었다가 딱 피면 뭐가 되죠? 나비가 되잖아. 나비가. 그죠? 나비 반쪽만 여기 그랬는데 그거가 똑같습니다. 마치 미술에서 그 데칼코마니와 똑같이 우리가 타락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이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죠. 그죠?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접었다가 딱 피면 똑같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아담에게 속할 때에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육체, 우리가 이 몸과 이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살과 이 피와 이 뼈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담 안에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것은 속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죄는 유전성을 갖습니다. 이게 그 어떤 그 생명인 아버지 엄마 사이에서는 그죠? 생명인 아들이 태어나죠. 이런 것처럼 그죠? 유전병이죠. 유전병. 암도 일종의 유전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키가 조그마한 아버지 부모 밑에서는 키가 작은 아이들이 태어나죠. 또 머리가 금발인 엄마 아빠에서는 금발인 아이들이 태어나죠. 이런 것처럼 죄도 유전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는 유전적으로 이렇게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인은 경향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죄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너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죄를 범하기는 쉬운데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다는 것이죠. 그죠? 거짓말 한번 하기는 막 입에 침이 마르고 막 이렇게 눈동자가 떨리고 초조해하고 근데 두 번째 거짓말부터는 아주 그냥 쉽다는 것이죠. 살인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살인은 굉장히 어렵대요.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어렵답니다. 근데 두 번째 살인부터는 아주 쉽게 나중에 20번째는 뭐 파리 한 마리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런 미동이 없다는 것이 마음에. 죄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극히 사소한 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아,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죄를 지면 그것이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그 다음 죄로, 그 다음 더 심각한 죄로 계속해서 나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그것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죄가 이 경향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처음에 이게 그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자오면 처음에는 추우니까 코만 조금 내민답니다. 그때 그냥 탁 때려야지 그걸 용인을 하면 불쌍하니까 머리를 집어넣는데요. 그때라도 발로 딱 차야지 아 이거 불쌍하니까 놔두면 나중에는 몸이 들어오는데 사람을 밀어내고 불편하니까 힘이 세잖아요. 사람보다. 죄가 똑같습니다. 철저하게 코를 딱 드미는 그 순간에 딱 튕겨야 되는 손가락으로 딱 튕겨야 되는 죄의 경향성을 갖기 때문에 죄는 사소한 죄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오늘 아니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떤 분들은 고독 외로움을 느끼셨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안,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질병,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여튼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을 텐데 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다 어려움을 당하셨을 텐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의 정체가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느냐. 사람은 육체적으로 조금 아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정말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으로는 이 그 뭐라고 그러나 자유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근데 거리를 활보하고 내 인신이 구속되지 않는다 하는데도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불안한 것입니다. 초조한 거예요. 그리고 외롭고 거기다가 육체적인 조그마한 고통만 가해져도 그 고통은 굉장히 증폭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고 힘을 얻고 열정을 얻고 또 살아갈 의욕을 얻고 이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아까 몇 장이었죠, 그죠? 거기 살펴봤듯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질병에 걸리거나 직장에서 무슨 내가 큰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위기에 놓였을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만 하나 강력하게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그런 것을 당했을 때의 그 고통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즐거움 이면에는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할 때의 그 굉장히 질적으로 높은 그런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정말 속이는 놈이다. 우리를 속여먹는 놈이다. 죄와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결코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버지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통해 더 나은 아담으로 저희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며 또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사소한 죄라도 우리가 아버지 경계하고 또 강력하게 우리가 또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